우리가 요 근래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이미 8번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9번째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렇게 마감하는 어느 면에서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이런 강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AD 90년경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 동락하며 지내던 그와 같은 일들, 그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많은 박해를 받으며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가운데 또 유배가 돼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짓기도 했잖아요. 이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구절을 사실은 지난주에 다 몰아갖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오늘 읽은 세 구절이 이게 짧지만 이거를 그렇게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13절에서 22절까지만 말씀을 전달하고 오늘은 내가 세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심도 있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세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무섭게 몰아내시는 그런 일이 여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그분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증언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분노를 극도로 표출하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종교놀이하고 장사놀이하고 한 이런 모든 사람들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열심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와 같은 그 열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열정을 이제 보여주시고 오늘은 이제 공생의 시작이 되면서 너희가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거다. 자, 많은 기적들. 그래서 메시아 기적들을 내가 많이 일으키게 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여기. 이 기적들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들을 보고 나를 따를 거다. 앞으로 너희가 기적들을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올 거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앞으로 3년 반이고 그거 끝난 이후에 내가 부활승천한 이후에도 나를 위한 증인이 돼야 될 텐데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느 면에서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적만 따르지 말고 사람의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구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 세 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를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상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게 맡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는 원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 위에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 믿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 그 말이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못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너희를 못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너희에게 맡길 수가 없다.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러고 하도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믿지 않으니 나 자신을 너희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매우 이상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반응하는 것,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반응하는 것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기적들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주소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찾은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와서 믿음 고백을 해도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부자가 된다, 기적을 보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NO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거지 그것들만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나 자신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걸 다 아셨다. 와서 말로는 믿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계속 기적만 보여주십시오. 기적 보여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 딸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하겠다고 해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말로 믿는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나는 그거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그것만 추구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NO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예수님의 기적들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을 믿으면 예수님이 노하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자, 그 일으킨 목적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21장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일부의 표적들만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그것을 기록했냐?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느냐, 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5천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냐, 물론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뭔지, 또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사실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세 구절만 따로 따서 오늘 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표적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도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찾아와서 결국은 머뭇머뭇 거리다가 결국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이다.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래?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많은 걸 봤어요.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마귀들의 대항인 바알세불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거기가 목표인데 거기에 꼴이라는 사람 별로 없고 오직 그것들만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수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그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메시아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7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왜 표적을 일으키시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려고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양날 달린 검이라는 겁니다. 양날 달린 검,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한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와 같은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씻고 나와서 눈이 뜨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당사자만 그 사실을 믿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고,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오직 거기에만 머무르고 아니면 그 기적들을 폄하하다가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사례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보여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다리 저는 자들이 다리가 곧아져서 다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눈 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 와서 메시아 표적을 보여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진짜라고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만, 말씀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증언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생깁니까? 이거 그냥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생겨요? 다 만들어야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늘 베푸시는데, 매일같이 기적, 엄청난 기적 이런 게 일어나면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나는 섭리라고 부르고 하나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우주공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양식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거를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법칙, 영원한 법칙,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행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면에서 변칙적인 그런 방법, 운행 방식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10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해와 그 다음에 달이 잠시 동안 멈추어 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류 역사에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갖고 해와 달이 멈췄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일 기도해갖고 해와 달이 멈춰서 달라고, 하나님 제가 축구 경기하는데 지금 지고 있는데 5분만 좀 어떻게 해서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오냐 하고 허락을 하면 이 세상이 그냥 혼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우주를 매일같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글쎄 도끼머리가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제자가 와서 뭐라, 이거 빌린 건데 이걸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디인지를 알아야 저걸 가져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가져다 나뭇가지를 갖다 이렇게 뱉더니 여러분 그 쇠로 만들어진 도끼머리가 둥둥 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져갔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 일 일어나면 건물이 다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는 기독교가 기적의 이와 같은 그 종교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기적이 어떻게 다른 종교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실 때 잠시 잠깐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서 변칙적인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 이걸 성경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자, 그러면 기적은 항상 생기냐? Yes, No 두 가지 다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기적 말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기적, 정말 사람이 누가 봐도 야 이거 정말 놀랄만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서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가서 보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특별한 권능을 발휘해서 생기는 그런 기적, 홍해를 가르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해와 이와 달이 서는 거, 그렇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끼 머리가 이렇게 물에 뜨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일이 생기던 때가 집중적으로 몇 때가 있지, 매일같이 매 시즌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주로 생겼냐? 첫 번째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얼마쯤 되냐? 한 100년 정도가 돼요. 이렇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던 그런 때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 두 번째는 언제냐? 쭉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엘리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약시대 초기 선지자, 대언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갖다 이렇게 넣으니까 이 쇠가 이게 떴단 말이야, 물속에.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약 70년 정도입니다. 70년.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그런 시기는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이렇게 돼서 AD 70년경에 저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70년 정도, 예,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 요한 계시록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나던 그런 시대, AD 한 95년 정도 이때까지, 그렇죠? 한 60년, 70년 이때까지 기적이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이 세 개 빼고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어시오의 연대기에 따라 어시오의 지금까지 얼마 이 지구가 존속했냐? 6천년 정도 존속했어요. 6천년.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기적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서 발생한 시기는 다 합쳐도 5%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와 같은 기간이 3년 반인데 그것도 매일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특별한 때가 있었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런 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성령님의 파워를 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런 특별한 때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지 그냥 계룡산이 어디 가서 그냥 뭐 매일같이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적의 목적은 여러분 모세 사건을 가서 봐도 되고 여호수아 사건을 가서 봐도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초기의 사도들, 여러분 기적 이렇게 가서 보시면 원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게 그게 원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기적은 성경에 가면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강력한 일이 일어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강력한 일.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이 초자연적인 존재다. 이런 걸 강조할 때는 그와 같은 기적을 강력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강력한 일.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냐.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강력한 일을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냐.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세 번째는 기적을 뭐라고 많이 표현했냐.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 표적은 뭐예요? 이걸 보고 이 뒤에 들어있는 그 진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기적이 사용이 될 때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해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한 사실을 인식을 해야지 단순히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강력한 일이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특별히 예수님의 이 표적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적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걸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내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들까지 예수님께서 통제하시고 마귀들도 예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행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빗자루 갖고 이렇게 해서 쫓아내라고 이런 거 연습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 표적을 주셨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어요. 그 공생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으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해요? 표적을 행한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와 같은 표적들을 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해서 그 메시아를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지 단순하게 사람들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빵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의 표적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유두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적이 필요했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처럼 완전하게 다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의 표적들까지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 그 다음에 그 대언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표적으로서의 기적, 그 기적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의 목적 아니면 취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가 지금 아직까지 다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보낸 사람이 하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이니 너희는 이걸 통해서 이것만 믿지 말고 이걸 일으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표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AD 95년경에 이 요한의 기록, 사도 요한의 기록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야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완벽하게 주어졌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옛날에 누구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의 은사 아니면 사도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성경 기록의 계시가 AD 95년경에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병이 났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중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가져다 대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들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들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다시 말씀드려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는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마귀도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면 괜찮은데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도 의의 사역자들로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킨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000년 동안 역사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던 때가 세 때가 있었어요. 모세시대, 엘리야시대, 예수님과 초기 사도들이 거하던 시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7년 환란기, 환란기 이전의 그 시대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은 맨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맨 마지막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한 그 사람들도 누가 와서 속여요? 거짓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심지어 성도들까지 속인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제가 읽겠습니다.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 여기 고딕으로 표현된 거 보시죠.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엄청나게 큰 그런 기적들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 내가 사도라고 하며 많은 거짓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 생겨요? 교회 안에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표적과 이적이 생기냐?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이제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11절에 가면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인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요. 그 짐승이 어떤 일이냐?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불이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하늘에서 막 내려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표적을 보입니다. 그걸 지금 CNN TV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걸 행하냐? 그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요. 뭐 어떤 금으로 된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부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든 뭐 금덩어리든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CNN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혹해갖고 빠져넘어가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 하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는 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때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뭘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렇죠?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이 표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면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저게 진짠가 보다 거기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영존하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가 기적을 행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 말씀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보다 더 어때요? 고귀한 사람들이라 심지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일단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럼 저 목사님은 기적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엄청난 권능을 소유해갖고 이 사람들에게 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린 뭐를 믿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하나님,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기적들 행하는 이런 사람들 쫓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이 모든 영을 다 믿고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꿈에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룡산 가서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 가지고 있는 세 분의 자매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의 가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영어로 얘기하면 옴니션트,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기적들을 보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저하고 예수님이 상당히 비슷해요. 아주 직격탄을 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없고 나는 너희를 안 믿는다. 저도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오면 저는 야, 그러지 뭐 뒤로 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어야지 그거 이상의 것은 뭐라 그래? 그건 다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냐오냐 하고 하면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난 너희를 못 믿으니까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희 못 믿는다 하고 직격탄을 이제 날린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기적만 좋아하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저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 좋아하지 마라. 기적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거를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적을 베푸는 거지 너희들 잘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기적 베푸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예, 왜 그래요? 24절에, 24절 가서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여기 한 7, 800명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저도 아시고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지금 7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역대기하 16장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눈은, 주의 눈은 두루 온 땅을 두루 달리며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지금 아프리카 땅도 두루 다니고 미국 땅도 두루 다니고 한국 땅도 두루 다니고 그렇죠. 두루 다니며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냐?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존재를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나이가 60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고. 여러분,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이사야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걸 수에 넣을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날로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죽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다 썩은 지푸라기처럼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 끊어질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추잡하고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또 수능 보는 아이들도 여기 다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구나. 여호수아기 7장에 가면 아간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 돌맞아 죽는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여리고성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금덩어리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니까 몰래 자기 장막에 갖다 숨겼단 말이야. 누가 보겠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그렇죠 교회생활하든 말을 언행 뭐 하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하나님하고 회개 보고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했는데 내가 진짜야. 그러면, 근데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증인 데리고 오잖아요, 증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모든 걸 다 아세요. 1장 42절에 시몬 베드로를 만났어요. 너는 앞으로 개바라고 해라. 조그만 돌이라고 해야지. 너 괜히 교만하게 막 다 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을 딱 만났어요.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렇죠? 딱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4장에 가서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요. 5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다는 걸 예수님이 금방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부르고 예수님이 6장 64절에 뭐라 그래. 하나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서 믿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열둘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면 즉시 죽는 일도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극도로 사악, 영어로 desperately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나 여호와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사람은 못 살피는데 마음을 살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핀단 말이에요. 속중심, 우리 창자 속에 있는 것도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살피고 시험에서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보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속중심이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정말 투명한가. 그렇죠. 투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용서를 받아 투명한 양심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했나 쭉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기적들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렇죠. 근데 3년 반 동안 내내 기적들 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라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리를 들으더니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아니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건가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얘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온 인류를 속이는 사기꾼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니면 미치광이. 그치? 이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 안에 누구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지 온 인류를 속인 사기꾼이냐 거짓말쟁이냐 미추광이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삽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 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면 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기적들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증언을 해봐라.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밤 10시쯤에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정말 누군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운명한 결정이에요. 저는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속 중심까지 아시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 어떤 증언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